계속해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과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들을 비교하면서 시간 속의 제사장과 영혼 속의 제사장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었던 것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와 솔로몬 이후의 성막과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와 다르게 하늘에서 직접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끝이 없이 계속 드려져야 했던 짐승의 피로 드린 희생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드리심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율법시대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새 언약의 성취임을 당시에 주셨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확인하는 내용이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성막에서부터 제사장 위임식을 비롯한 그 제사 제도를 위한 도구를 만들 사람까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당부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그러면서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27장 8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여기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나 네게 보인 대로는 바로 모든 제사의 도구와 모양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모세에게 모델로 보이시면서 이 지상에서 만들게 하시고 제사하게 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은 하늘 제단의 모형, 즉 그림자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에도 그림자는 그 비춰진 본 모양 실체가 있다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역사의 흐름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도 점점 하나님의 참 제단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다만 그 모형을 따라 제사했던 율법시대는 지나가고 레위 가문의 자자손손 죽고 나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 땅에서의 제사는 하늘에서 보내신 보다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로 그분의 온전한 제사를 힘입는 모든 사람들로 단번에 지성도에 들어가게 하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귀중하고 값이 나가는 것들은 짝퉁을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합법적인 것은 아닌데 우리 주변에 더러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영어의 단어가 우리말이 된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이미테이션입니다. 좀 지나치게 표현한다면 과거 율법 속에서 있었던 제사나 제사장 제도는 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미테이션, 즉 모양만 본던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온전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실체가 아닌 짝퉁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사실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첫째로는 하늘에 있는 것을 지상에 옮겨올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다 온전한 것을 바라고 사모하게 하시려고 임시적인 제사장 제도와 성소나 성막을 허용하셨다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온전함을 기대하면서 신앙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결론을 맺거나 또는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단락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뭇 진지하게 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지성소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과 주님께서 계신 성소는 하늘의 모형을 보면서 사람이 지은 그 성소와 다르게 과거 모세에게만 보게 하셨던 바로 원형의 성소, 즉 주님께서 친히 직접 세우신 성소라고 증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1절 상반적인데 여태껏 제사장들과 제사와 성소를 이야기해 왔지만 그 하늘에 비교되는 불완전한 임시 성소가 아니라 영원한 성소와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그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랬는데 앞에서 여러 가지 서론적이고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해왔던 이론과는 다르게 이제는 중심이 되고 요점이 되는 사실을 말하려고 한다고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앞의 이야기들은 이것을 알게 하려고 예를 들었을 뿐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을 위한 레위 가문의 제사장도 아니고 불확실한 제사를 드려야 했던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닌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한 것처럼 권능과 영광 그리고 승리로 상징되는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영원하신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의 증거는 복음 증거에서 언제나 선포되는 일관된 구원을 완성하신 모습의 묘사로 본래 시편 110편 1절에 예언되었고 이 히브리서에서도 이미 1장 3절에서 증거되었으며 앞으로 10장 12절 그리고 12장 2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특히 지극히 크신 그랬는데 이 지극히 크신이라는 말이 과거의 성경이 더 아마 우리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위엄의 보좌 우편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크신이라는 말이 메가로시네 이런 표현인데 복음서에서도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항상 오른편은 왼편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승리의 자리요 권능의 자리로 나타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해 정보하시는 제사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2절 상반절 그랬는데 이 성소와 참장막에서라는 표현보다는 참장막인 성소에서 섬기는 이시라고 바꿔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과거 광야에서나 성막에서나 솔로몬 성전 이후에 법궤가 모셔져 있던 가장 깊은 그 지성소도 성소라고 이끌었다는 사실을 뒤에 9장 2절에서 3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하늘의 성소를 모방한 것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 2절 하반절에 함으로써 유다지파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모세를 도와서 성소를 세웠던 부살렐이나 단지파의 오올리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던 광야의 지성소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장의 평생 동안만 대제사장의 자리를 감당하다가 죽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제사장이 감당하는 유한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세우지 않은 날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제사장이시고 다름 아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의 우리가 인류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다고 자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훨씬 영화로운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전에는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던 자라고 사실은 우리가 비웃음을 당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절 4절입니다. 여기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여기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과거 율법 시대에는 이미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에서의 예물이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일 필요가 없었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들을 위하여 세운 자니 3절 상반절에 그랬죠. 당연히 대제사장이 왜 세워졌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라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예물 또는 제사 또는 드림 이런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지만은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제사의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3절 하반절 그랬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워졌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도의 제물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신이 제물이심을 간접적으로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여기 드림이라고 하는 시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쓰여진 표현은 드림이 현재 능동대격, 반복해야 할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반절에 쓰여진 드림은 과거 능동으로 한 번으로 영원히 바쳐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로 앞에서 이미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죠. 7장 27절에 이는 제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7장 27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4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이것은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해서 예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셔야만 하는 당연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이 땅에서 나지 않으셨고 불완전한 레위 가문의 땅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땅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을 밀어내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율법에 정해져 있던 정결 예식을 당시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행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자,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이후의 일입니다. 할례 할 8일이 되매 중략을 하고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것은 구약의 레위기 2장 2절에서 6절이라든가 또는 출애굽기 13장 2절이나 12절, 그리고 레위기 12장 8절이나 5장 11절에 어린아이가 나면 정결케 되는 예식에 대한 규례를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4절 하반절인데 비록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않으셨지만 예정하신 일정 기간 동안 레위의 후손들이 모세를 통하여 위임을 받아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땅 위에서 백성들의 사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그들에게 이미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시간과 역할의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시는 내용을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그랬는데 즉 율법에 의해서 율법 속에서 사죄나 정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태워 바치는 짐승의 번제와 화목제 또는 곡물로 바치는 소제와 술로 바치는 전제 등등의 정해진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도는 이미 땅에 있어서 이스라엘 중보했던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참 성소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5절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그리고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직분의 비교입니다. 오늘 내용의 마지막은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대로 땅에 장막을 지은 것과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아름다운 지위와 직분으로 우리가 얻게 된 율법과 비교될 수 없는 더 좋은 약속과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긴 것의 근거를 먼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자신들이 야훼 하나님께 선택되어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대단한 자긍심을 가졌고 이것도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입장이었다면 역시 그것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근거였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 5절 상반절에 어찌 보면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이나 실체는 없고 다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보면서 큰 소리 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실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므로 모형, 우리말로 되게 표본이나 견본, 진행해서 9장 23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림자 모두 실체가 아니고 그것으로 실체를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형은 결코 실체와 같을 수 없고 그림자는 빛이 비치는 방향과 거리 또는 굴절되는 데 따라서 그림자는 변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치 에어버스 A380 지금 지상에서 가장 큰 비행기입니다. 이 A380의 모형기를 보고 있으면서 마치 A380 기종의 비행기를 타본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A380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라야 거의 호텔 라운지처럼 넓고 화려한 비행기 내부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을 모형적으로만 보는 것과 내면이나 사실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 각자가 아닌 모세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제단의 모형과 그림자를 세워두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섬겼다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큰 자긍심과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잊은 채 선택에 대한 자랑만 내세우다가 결국 버림을 당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힘입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교만보다는 사랑의 빚진 자들로 사명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한 것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5절 중간에 그랬거든요.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려 할 때 하나님의 지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비록 하늘의 것을 그대로 옮겨올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 모습을 따라 성소를 세울 수 있도록 지시하심을 입었습니다. 또 그 일이 가능하도록 모세를 돕는 자들인 부사릴이나 올리압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늘의 성소를 보게 하셔서 예정하신 대로 아들을 이 땅에 직접 보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래서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순종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지시하신 내용이 바로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5절 하반절에 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9절의 말씀이고요.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역시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 속에서 그러했을진데 완성된 복음 속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율법은 갱신될 임시적인 약속이었다면 복음은 완성된 더 이상 바뀌지 않을 언약이기 때문에 그르치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바울의 당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만 할 필요를 느끼게 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록한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이 믿음의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고 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자긍심을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6절 상반절 그랬죠. 구약의 율법 속에서도 대제사장의 직분은 충분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직책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직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서도 바울이 옳지 못함을 책망하다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고 사과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23장 4절 5절인데 바로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에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고린도 후서 3장 9절에 복음 속에 새 언약의 직분에 자긍심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무시키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이런 것에 비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가히 사람의 영광에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러므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라는 표현이야 최고의 영화로운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찬양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여기 아름다운, 디아포로스, 다른, 우월한, 우수한, 훌륭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이 직분은 레이트루기아, 그냥 어떤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나 국가 공동체를 위한 봉사나 섬김, 사역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여기 얻다 했는데 틴카노, 마치다, 성공하다, 도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들입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제 6절 하반에 그랬는데 여기서도 비교급이면서 최상의 표현의 복음가는 묘사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 더 좋은 하는 말은 클레이톤, 더 높은, 더 뛰어난, 더 유익한, 더 훌륭한 그런 뜻이고 여기 약속이나 언약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상고한 말씀이죠. 에판겔리아 또는 디아데케 이런 말인데 이 중보자 하는 것은 중간에 끼어서 양쪽을 화해시키거나 일을 성사시키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중보시킨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할 이유인 겁니다.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지켜야 한다 하는 식의 율법과는 비교될 수 없는 완벽하고 틀림없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고 순종만 한다면 완벽하게 보장되는 천국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신 확실한 유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사람과의 중보자는 같은 죄를 가진 제사장들인 레위의 후손들은 불완전한 역할을 하였지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최상의 중보자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다른 이스라엘이나 유다지파의 중보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중보자이심을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큰 자긍심과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